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놀라운 특권 주신 것을 감사하옵고 또한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둔한 저희 심령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잘 들을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구약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이고 신약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바로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하여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도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꼭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단순한 인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선생 정도로 생각하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석가모니, 공자, 그리고 마호메트와 함께 나란히 놓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와 같은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였을 때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예수님이 선지자 정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보면은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대단히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목수의 아들인데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고 또 능력을 행하신단 말이죠. 과연 이분은 누구인가?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거절하고 배척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여기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듣고 또 행하시는 능력을 보면서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뭔가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그냥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생각의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피조물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았고 단순한 피조물로 보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만일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면 성자는 존재의 시작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들은 없었을 때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즉 피조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존재는 비존재로부터 나왔을 것이라는 결론이다. 아리우스는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말은 곧 예수님은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다. 성자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보다는 가장 먼저 창조되어진 피조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아리우스의 이러한 주장 때문에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굉장히 큰 논란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은 수습해 보려고 했는데도 잘 수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는 그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AD 325년 5월에 소아시아 니케아에서 종교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니케아 종교회의는 AD 325년 5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열렸는데 약 300명의 감독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많은 토론을 하였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은 니케아 신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니케아 신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거나, 이거 아리우스 주장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그는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다 아리우스 주장들이죠. 그는 무로부터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나 혹은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본체나 본질로부터 나신 것이라거나 혹은 피조되었다거나 혹은 변경과 변화에 종속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변경과 변화에 종속되었다는 것은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변화하거나 변경되지 않지요. 거기 종속되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경과 변화에 종속되었다고 하는 말은 단순한 피조물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변경과 변화에 종속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는 이를 정죄한다.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아리우스의 주장을 아주 단호하게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조물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이신 것을 밝히 드러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단순한 인간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아름답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을 때에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라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피조물에 속한 존재로 보았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과연 어떠한지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늘날 이 시대의 용어로 말하자면은 그저 세계 4대 성인 정도로 여겼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과연 어떠한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아주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얼마나 참 아름다운 살아있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러한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인간이 이성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이해력을 비추어주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결단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을 인간에 불과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세계 4대 성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에게 성령의 조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조명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령한 이해력을 만약에 주신다면은 그들은 금방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은 인간의 마음은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은 인간은 자기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는 것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은 그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또 돈을 벌고 물질을 쌓고 또 그것으로부터는 즐거움을 누리다가 그대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존재도 알지 못하죠. 자기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누구이신지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또한 구속주가 되신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니까 성육신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라는 이 말씀과 또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라고 하는 것은 창조를 뜻하는 것이고요.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라는 것은 섭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 여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합니다.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본체는 하나이지만은 위격은 세 분으로 구분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제2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 속에 여기 제2위격을 가지신 예수님도 이 천지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진리가 아주 명료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죠. 태초에 제2위격을 가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셨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계속해서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예수님이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창조 사역에 관여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그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능력으로 그것을 보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만물을 유지하고 또 보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으로 인식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약 인간이라고 하신다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결코 거기서 죽으시는 것이 우리의 죄를 속하여 줄 수 있는 것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몸으로 있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신적인 존재인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속주이십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네, 여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는 구속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의 구속주가 되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구속주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새 창조의 영역에서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근본이 되시고 또한 처음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 비유를 마치 머리가 모든 지체들에게 생명적인 힘을 넣어주는 근원인 것처럼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임을 말하기 위해서 나중에 사용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 구절에서는 통치의 머리가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바울은 교회를 통치하는 권위를 가지신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이시오. 신자들은 오직 그만을 바라보아야 하며 지체들의 연합은 오직 그에게만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새 창조의 영역에서 즉 교회의 영역에서 통치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이시고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 통치하는 권위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0절에 보면은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을 통일시키는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사 또 사람 그리고 자연 세계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온 우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연 세계가 있지요. 하늘에는 별들이 있고 행성들이 있고 또 이 땅에는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또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은 또 피조물 중에는 이제 천사도 있지요. 천사를 포함해서 사람, 자연 세계 이 모든 것을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자연 세계를 모두 화목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사람과 만물도 모두 화목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보면은 온 우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만물과 자연 세계에도 포함하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 세계도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은 그 모든 것들을 통일하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깨어졌던 그 질서를 다시 새롭게 하는 그 역할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속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구속주가 되신다는 이 진리를 마음의 진실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어야 되고 또한 구속주로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온 세상 만물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구속주가 되신다는 이 진리를 마음속에 진실로 굳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구속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구속주도 되신다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는데요.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결단코 문둥병을 고쳐준다든지 소경의 눈을 띄워준다든지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갈릴리 바다의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한다든지 그런 일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훌륭한 인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를 희생하신 사랑이 많으신 그런 훌륭한 선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을 그저 한 인간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인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는 신적인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로서 이제 주님을 믿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은 그저 단순한 피조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진실한 구원 얻는 그런 신앙이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존재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타락한 죄인들을 구속하여 주신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렇게 함으로써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는 영원토록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으로 저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세계 4대 성인 정도로 여기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인 것을 아주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으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며 또한 구속주가 되시는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진실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